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많이 익숙하시죠?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뒤에서 도와드리다가 예,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는 많이 떨리고 또 아침에 김영진 선생님께서 워낙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더욱 큰데 저도 뭐 제가 많이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단지 선생님들보다 조금 먼저 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린 시간이라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하고 싶은데 긴장이 돼서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 전달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먼저 교사 학생 간의 좋은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 이제 교실에서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지금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앞에 나눠드린 그 연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개별적으로 연습해보시고 그룹 토의에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거든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도 그게 학생 마음속에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소통의 내용, 나 전달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훌륭한 교사상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가지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는 어떤 것인가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7개가 다 해당이 되는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훌륭한 교사는 차분하고 쉽게 흥분되지 않으며 항상 온화하다. 훌륭한 교사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학생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감춘다. 이거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되겠죠. 편견 같은 거. 그다음에 항상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면서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일관적이면서 변덕 부리지 않고 공평하다. 항상 지혜롭다. 교사 간에 서로 항상 지원하며 선생님들은 항상 학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나선다.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거의 다 해당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훌륭한 교사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해심도 많고 지식이 풍부한 존재여야 되겠죠. 근데 과연 항상 그럴까요? 네. 사실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인간으로서 성장 성숙해가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교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교사라서 많이 두려움도 가지시고 내가 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항상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만 모셔온 게 아니라 저희도 갖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만 좀 부담을 덜고 아이들 앞에 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제 교사 학생 간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침에 보셨던 강의 교재 있죠. 거기 내용을 같이 보면서 할 테니까 교재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서 함께 읽어 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 학생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교사 학생 간이라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닌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교사 학생 관계 형성돼 있어서 그 기본 방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 교육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나 전달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박하 선생님 몇 쪽이죠? 114쪽. 예, 114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닌 상태다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숨김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교사는 좀 일방적으로 들어주거나 좀 학생한테 자기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교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김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살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사 학생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며 또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호 우존성을 지닌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사는 돕는 사람, 학생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관념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교사와 학생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성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성을 가지고 창조성과 독자성을 기르고 신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욕구 충족을 지닌 경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로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상대방의 욕구를 희생시키고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며 서로의 욕구를 인정해주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으로는 이런 이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이제 개입이 되겠죠.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럼 교사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화는 먼저 학생의 언어 능력, 성격, 태도 등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리고 올바른 대화는 학생의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지 못한다면은 좋은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학생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서로를 더 긴밀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화는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학교에서 가장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학생 스스로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올바른 대화는 학생 스스로가 가치관을 자기가 잡고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을 기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과 교사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수용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전적으로 100%로 수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용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용의 언어는 학생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또 이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수용적 행동과 비수용적 행동을 볼 건데요. 학생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학생의 모든 행동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용이 가능한 행동, 다른 하나는 수용이 안 되는 행동,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운데 화살표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교사 자체나 또 학생, 시간과 감정, 환경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이 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사에 따라서 나는 좀 완고한 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수용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또 학생이 갖고 있는 내가 A학생과 B학생 똑같이 두 명 있지만 내가 A학생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B학생한테는 허용적일 수 있는 행동이 A학생에게는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시간과 감정, 내가 지금 선생님이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행동이라도 또 수용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없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훨씬 더 선생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더 수용적이 될 텐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작은 이야기 소리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교육 선생님들 이제 참관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소와 다르게 좀 아이들한테 좀 좀 예민하게 보셨다고 한다면 그건 좀 환경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때로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허용적이 되거나 비허용적이 되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그래서 학생의 문제를 소유할 수도 있고 또 학생과 교사 간에 문제가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사가 문제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생의 문제를 소유한 경우는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이 지금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침에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태로 교회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분반 장소에 앉아있을 때 벌써 표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거는 이제 학생이 문제를 소유한 경우고요. 문제가 없는 경우는 학생이 와서 평소처럼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기도하고 머릿돌을 이제 본다던가. 그건 이제 서로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교사가 문제를 소유한 경우는 이제 분반 수업 시간에 한 친구가 자꾸 옆 친구한테 장난을 걸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재미있겠죠. 자기는 장난 치고 있는 학생 본인한테 문제가 안 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상당히 거슬리겠죠. 그런 것이 교사가 소유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긴장해서 앞에 예시를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요. 교재에 보면은 2번 학생들에게 대화로 다가가게 보면은 수용적 행동과 비수용적 행동 1번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예시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학생의 모든 행동 돼 있고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용적 행동의 예시를 보면 조용히 공부한다,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다, 놀고 난 후 뒷정리를 한다. 이런 것을 수용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수용적 행동은 어떤 거냐면 떠들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 다른 학생을 밀고 때린다,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과 대화 시 옆에서 방해한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용적 행동, 비수용적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수용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또 문제를 누가 소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경우들에 해당됐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의사소통 방법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의사소통 장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시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런 좀 장애가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보인대요. 그래서 12가지가 있는데 먼저 6가지를 먼저 보면요. 명령, 지시, 경고, 위협, 교화, 설교, 충고, 제안, 가르침, 훈계,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보시면요.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장애 유형, 교사 학생 관계에서 의사소통 장애 12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표로 넣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들? 네, 다 찾으셨죠? 그러면 저랑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 9명이죠. 그래서 12개니까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 고학년에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명령 이렇게 여기 서명수 선생님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명령 지시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읽어주시는데요. 저희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것처럼 좀 연기하듯이 그래서 불평 그만하고 활동 과제를 끝마치도록 해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나의 욕구에 관심이 없구나, 내 문제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고 위협부터 해볼게요. 예. 경고 위협.
우리 반이 잘하려면 빈틈없이 해야 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잘해야 한다고 했잖아.
예, 아주, 예. 학생의 입장에서 올라오게끔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볼까요? 그래서 경고 위협의 경우는 선생님한테, 나한테 왜 그러지? 선생님 미워. 분노와 적대감, 반항심 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교화 설교. 네, 네, 잘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 더 해주세요. 네, 학생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그럼 잘못한 건가? 내가 하면서 학생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출고 제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면 너의 과제를 꾸며줄 수 있어.
네. 선생님이 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겠죠. 예, 그 다음 가르침 훈계입니다.
자, 현실을 적시하자. 이 과제가 끝마칠 때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어.
예, 막 재촉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아이는 선생님하고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 비판 가겠습니다.
너는 아주 게으른 녀석이야. 그만 좀 흥물거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는 선생님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겠죠. 이제 뒤에 비난, 창피. 네, 엄청 창피를 주셨죠? 그러면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것도 자존심 상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분석.
너는 어떻게 하면 그 과제를 하지 않고 너랑 아까 공유하고 있지?
네. 선생님, 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이는 간파당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위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 동의.
너는 정말로 아이야,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과제를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해.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맞지 않는 칭찬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이 칭찬이라는 것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 반에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 있었어요. 머릿돌, 출석, 암송이 항상 완벽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 항상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아이, 완벽한 아이 이렇게 비춰져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학부모 저희 교재 때 어머님이 오셔서 근데 저희 아이는 집에서는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본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칭찬은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한 애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칭찬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 이렇게 했는데 칭찬 안 해주시네?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도한 칭찬이나 맞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신입교사 입장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안심 공간 가겠습니다. 누구 차례죠? 없으세요? 예,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안심 공감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학생의 그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려고 넘겨짚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내가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 조사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조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안 했니라고 하면,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아, 선생님 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뭐, 마지막입니다. 움츠린 빈정거림. 이런 거는, 네, 움츠린 빈정거림, 이제 농담 같은 거는 주의를 지금 실제 있는 문제에서 다른 데로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섣부른 환기는 학생의 심각함을 분산시키고 선생님이 학생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잘해주셨고요. 잠 좀 깨셨어요? 예, 다들 저희 초등부 지원하신 선생님들은 연기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요, 문제를 학생이 가졌을 때 그럼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제를 학생이 가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아까처럼 뭐 엄마한테 아침에 야단을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아, 저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랬을 때 먼저 수동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인정 반응은 내가 듣고 있어라는 걸 이제 알게끔 하는 거죠. 아, 그래, 오, 그랬구나, 응, 그래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도어 오프너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하게끔 격려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겠니?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거에 선생님 흥미가 있어, 더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들은 또 아이가 충분히 선생님이 내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나? 라고 하는 신뢰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적극적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경청의 방법은요, 예를 들자면 학생이 지금 배고픈 표정으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간식 언제 먹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분반하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반 수업하려고 딱 모이면 바로 선생님 간식 언제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배고픈 표정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아, 네가 몹시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선생님이 그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읽었다는 표시로 그걸 말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몹시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분반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간식 언제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반 수업이 하기 싫어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너가 분반 수업이 좀 지루했나 보구나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적극적 경청은 이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학생이 감정을 스스로 처리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정받았을 때 막 굉장히 뭐 화가 나 있다거나 어떤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좀 이해해주면 그게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 책임 모두를 학생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박스에서 문제를 학생이 가졌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네 가지를 방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문제를 교사가 가졌을 때 내가 이제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U 메시지와 I 메시지로 비교해서 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I 메시지 학과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 지적법 좀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너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말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본 12가지 장애 유형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나 전달법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말하는 자신, 문제가 된 선생님의 마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학생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너 전달법은 너 버릇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선생님이 날 나쁜 학생으로 여기고 있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너 전달법으로 바꿔본다면, 선생님이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어, 속상해 라고 하면 학생은 어? 선생님 나 때문에 짜증이 나셨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 메시지와 I 메시지는 같은 행동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메시지라는 것을 할 때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행동과 느낌과 결과인데요. 첫째는 교사에게 방해되는 학생의 행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행동의 결과로 생긴 교사의 느낌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의 행동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기만 하면 하고 이제 그 학생의 행동이 들어갔죠. 선생님 너무 속상해. 이제 선생님의 느낌. 왜냐하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활동실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I 메시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I 메시지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장애가 되는 의사소통을 사용했을 때는 학생들이 저항이나 반항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학생도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선생님도 짜증이 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도 자신을 교사에게 노출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 메시지를 쓸 때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너를 주어로 한다고 해서 너 전달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선생님이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을 자꾸 하면 선생님은 화가 나 라고 얘기하는데, 너를 주어로 시작했다고 해서 다 유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난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유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너를 주어로 했지만 지금 내용은 선생님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I 메시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요. 나 전달법은 반드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나 전달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어때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은 나 전달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그 메시지 안에 그러니까 핵심 내용에 학생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겉보기에만 I 메시지지 실제로는 학생한테 I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때에 따라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4번 나 전달법을 전달한 경우에는 다시 수용적 태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를 그 교재에 넣었거든요. 이걸 읽고 지나가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나 전달법 되어 있고 나 전달법의 효과, 뭐 나 전달법 표현할 때 주의점 되어 있고요. 그래서 5번에서 가로 5번에서 나 전달법을 사용 후 능동적인 경청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달법 사용 후 계속적인 대결 방법을 사용한 예하고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 누구라고 할까요? 조시는 분이 없네. 윤정아, 네가 수업에 늦은 것이 나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네가 늦게 들어오면 나는 하던 일을 중단해야만 해. 또 주위가 산만해져서 나는 욕구불만을 느껴 하고 선생님이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랬죠? 그래서 교사는 그건 좋아.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모르는 채 할 수 없어. 나는 계속 방해받고 지낼 수가 없거든. 하고 두 번째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셨어요. 학생이 저는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을 가지고 큰일처럼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지 몇 분 늦은 것인데요. 교사가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는 정말 서운해 라고 얘기했죠. 학생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늦으면 저를 그냥 모르는 채 하세요. 그러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교사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늦지 마. 하고 너 메시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학생이 나가면서 별 까다로운 사람 다 보겠군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 메시지를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학생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유 메시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하면 좋으냐면, 나 전달법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능동적 경청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예시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윤정아 네가 수업에 늦는 것이 나에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라고 얘기했죠. 학생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어. 너는 요즘 새로운 문제가 생긴 모양이로구나 하고 능동적 경청으로 바꾸셨죠. 그래요. 셀러스 선생님께서 제가 셋째 시간이 끝난 후에 화학실험실에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것은 상당한 일이에요.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해서 정말 기쁘단 말이지 하고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럼요. 그건 내년에 뭐 보조원이 될 수 있고 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이 그것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계속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학생이 네, 제가 늦게 오는 것이 선생님한테 문제를 준다면 셀러스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몇 분 일찍 실험실을 떠나면 될 거예요. 이제 됐죠? 하고 스스로 문제를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받아주니까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느끼면서 예, 해결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전달법을 전달하신 후에는요, 다시 수용적 태도로 되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즉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분반 상황에서 싸움이 났다거나 학생끼리 싸움이 났다거나 선생님과 학생 모두 양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방법 첫 번째는 힘과 권위를 이용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힘과 권위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교사가 힘을 사용하면 그 희생자인 학생도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자기도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은 힘을 낳고 그 자체가 파멸을 부른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고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사의 영향력이 감소된다. 진정으로 학생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너무 슬프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따뜻하고 즐겁고 다정한 인간관계가 상실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이가 어리고 무능한 경우 권력을 휘두르면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거는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분반하다 보면 이렇게 참다가 가끔씩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화를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참 죄책감 많이 느끼고 뒤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그 겉보기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무조건 우리가 학생의 뜻에 많이 따라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법 2를 사용할 때는 이것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학생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교사는 이제 쉽게 지치고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교사인지 이제 들어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교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학생의 이기심, 배려 부족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갈등이 있을 때는 무패법,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욕구를 다 수용하는 방법이에요. 뒤에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보면 능동적인 경청으로 학생의 발언을 촉진하여 학생의 욕구를 토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학생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인지 학생에게 설명,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러니까 6단계로 가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규정한다. 두 번째는 가능한 해결안들을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안들을 서로 이제 찾아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방법은 이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 B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결안들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이제 결정한 다음에 해결책을 실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해결책이 어느 정도로 문제 해결을 했는지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것도 제가 뒤에 예시를 넣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강의법을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 아마 실제 사례를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의 원고의 거의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번 교실에서의 갈등과 올바른 해결에서 상황 예시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네, 원고 제일 뒷편 찾으셨어요? 그래서 멋대리 교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예. 몇 페이지죠, 선생님? 125쪽? 예, 125페이지.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보실게요. 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1번 예시는 이제 부적절한 예시인데요. 이거는, 예, 생략을 하고요. 상황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학교 진행이 시작되기 전에 한쪽에서 소란함이 들린다. 윤이 5학년 여자아이와 기철이가 뭔가 갈등이 있는 듯하고, 윤이는 집에 간다면서 지금 가방을 싸고 울고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했죠. 상황 예 1번은 따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상황 예 2로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를 읽어볼게요. 자, 예, 적절히 교사가 이제 적절하게 대처한 교사입니다. 적절히 교사가 기철이를 데리고 왔어요. 적절히 교사가 기철아,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하고 윤희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희가 울면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니? 하면서 문제를 규정을 해줬어요. 기철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요. 적절히 교사가 기철아,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기철이, 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윤희는 울고 있으니까 상황을 모르면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적절히 교사가 네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도 화를 내게 될지도 몰라. 나전달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택해봐. 말을 하던지 글로 쓰던지 네가 잘못했다고 치고 무조건 야단을 맞던지 어떻게 할래? 했더니 선생님 상황도 모르면서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싫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했더니 네가 윤희를 놀렸니? 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그럼 윤희가 먼저 다른 친구 보고 나 왕따 시키자고 했대요. 했더니 선생님이 기분이 나빴겠구나. 능동적인 경청으로 기철이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그 친구 보고 윤희를 왕따시키자고 같이 놀리고 때렸어요. 어디를? 머리요. 적절히 교사가 윤희가 속상해만 하구나. 그런데 윤희가 왜 그랬는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윤희를 불러서 물어보자 하면서 윤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윤희가 너 기철이 장난 많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래 장난이 심하잖아. 그런데 너는 너무해. 내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 볼 때마다 주먹으로 허리며 머리를 때리는데 내가 기분 안 나쁘겠냐? 이제까진 참긴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철이가 고개를 더 수그리네요. 적절히 교사가 기철아 뭐라고 말 좀 해. 네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대답을 해야지 윤희도 대안을 세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철이가 이제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서 적절히 교사가 기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으니 윤희 말을 인정하고 알겠다고 한 것 같구나. 윤희야 이제 되니? 이제 분반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도 되겠지? 윤희가 네 괜히 소란 피워서 죄송해요 선생님. 적절히 교사가 기철이도 윤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렴. 그랬더니 기철이가 없대요. 적절히 교사는 그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하고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고요. 그 뒤 얼마 있다가 이제 선생님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적절히 교사가 윤희한테 요즘은 기철이가 안 괴롭히니 다시 친해진 것 같은데 하고 물어보니까 윤희가 여전하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아주 아프게는 안 해요. 머리도 안 때리고요. 제가 참을만 하니까 참는 거예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예시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간다고만 정도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 현장에 투입되시면 실질적으로 부딪히실 문제인데요.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갈등 상황이 생기셨을 때 가장 좀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양자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상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그 아이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도 한 사람 편만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꼭 A친구, B친구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한 강의 분량은 이제 다 됐고요. 좀 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예. 예, 저도 너무 어려워요. 저도 10년째 교사를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정말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그러면은 제가 10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눠드렸던 거를 한번 채워보세요. 채워보시고 10분 지난 다음에는 그룹을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나중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우선 10분씩 개별적으로 10분이면 충분하시겠죠? 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또 적어보시고 토의하신 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적극적 경청 먼저 연습하기 있었죠?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답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이게 답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다라고 얘기해 보시죠. 선생님들 이제 분반도 다 하실 거니까 안 나오시면 제가 호명합니다. 예, 네, 그러면 나이 예 나이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잠시만.
네. 아 거기서?
네, 매번 나갔어요.
예, 네, 그러면 거기서 그럼 해주세요. 자, 1번 그러면 제가 학생을 할까요? 제가 학생을 할게 선생님께서 교사 입장이 돼서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어린이 전도집회 참석하고 싶은데 엄마가 학원에 가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참석도 하고 싶고 엄마 말씀도 들어야 하고 네가 걱정이 많겠구나. 엄마께 한번 다시 여쭤볼까 하고 가고 싶다고.
아, 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잘 긁어주셨죠. 자, 이제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은 누가 해보시겠어요? 김현민 선생님, 이거 점수 플러스 되는 거 없나요? 네, 이번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봤더니 최혜민 선생님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해주세요. 자, 진호랑 다시 안 놀 거예요. 진호는 거짓말쟁이에요.
진호랑 다시 안 놀고 싶은 만큼 화났구나. 진호가 왜 거짓말했을까?
네, 선생님이 저의 화난 마음을 잘 읽어주셔서 좀 마음이 풀리네요. 네, 자 이번에 3번 한번 네, 송진희 선생님 거 들어볼게요. 왜 비가 내리는 거죠? 원래 이번 주는 야외 수업하기로 한 날이었잖아요.
야외 수업은 이상이 되어서 속상하지 다음 주에 날씨 좋으면 꼭 가기로 하자.
아, 예, 선생님이 저의 속상한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우리 김영민 선생님 제가 마음을 읽은 것 같은데 네, 3번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몇 번 하시겠어요? 3번, 예. 네. 3번?
야외 수업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속상하구나.
아, 예. 선생님도 제 마음을, 예. 잘 해주셨으니까. 저도 뭐 여기 뒤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 학생의 마음을 좀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거기까지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2번 해볼 건데요. 교사의 감정을 올바로 인식하고 아이 메시지로 수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책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교사들이 아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화난 표현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감정이 아닌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나도 모르게 욱 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그러니까 교사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아이 메시지로 표현할 것인가를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다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중복해서라도 할 거니까 다 하실 걸로 하시고. 자, 1번은 우리 김아리 선생님 해볼게요. 자, 소풍 가는 길에 한 명이 사라졌다. 교사의 최초 감정은 걱정이다. 그런데 마침내 아이를 찾았을 때 교사는 화가 난 듯이 군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친다. 다신 대열을 이탈하지 마라. 넌 대체 왜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보셨나요? 예, 네, 맞아요. 그, 저희가 걱정하는 마음이죠. 예. 지금 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소원 선생님 1번 하셨나요? 예, 1번. 이소원 선생님 한 번, 예, 바꿔주세요. 예, 그, 외출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셨고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은 박하연 선생님 안 하셨죠? 예, 박하연 선생님. 교사가 재미있는 자료를 보여줄 채비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학생들은 옆 친구에게 쪽지를 건네주면서 웅성거리거나 지루한 나머지 몸을 비비꼬고 있다. 교사의 최초 감정은 실망이다. 하지만 교사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보려주려고 어제 새벽 4시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바보지. 선생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안 드니? 라고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주실 건가요? 선생님.
제 내용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떠들면 선생님이 이걸 너희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 예. 선생님이 보여줄 수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예,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안 하신 선생님이 서명 선생님. 예, 2번. 예, 2번. 예, 그러면 다른 1번 하실래요? 3번 하실래요? 3번. 예, 그 3번 제가 읽을게요. 암송을 연습하는데 한 학생이 계속 더듬거리고 있다. 교사의 최초 감정은 좌절이다. 그런데 교사는 화내면서 소리쳤다. 노력은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짧은 암송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예,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못하셨던 선생님이 유영 선생님,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암송하기가 힘들었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예, 힘들었던 마음을 읽어주셨네요. 예. 그리고 그럼 다 발표하신 건가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또 후회하시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거, 예, 다 하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나 전달법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고 실제 현장에 가면 더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셨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후 시간에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